이민 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 법률 상식.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법조인과 함께 호주 생활 법률 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데이비 창 리걸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장지훈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데이비 창 리걸의 변호사 장지훈입니다.
네. 지난 9월과 10월에는 호주에서의 파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기존의 파산법을 개혁한다는 제목을 가진 The Insolvency Law Reform Act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과 파산 중에서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는 파산법이긴 한데 호주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파산에 들어가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파산이라도 개인이 파산하시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듣게 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뭐 ABCPTY Limited처럼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시는 경우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요. 이 방송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변함없이 당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상의 시나리오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노월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우선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가상의 시나리오 각색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올해로 만 5년 넘게 살고 있는 어떻게 씨는 제빵 기술이 있는 약혼녀 도아조 씨와 함께 한인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카페를 인수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애 첫 사업이고 또 잘되자 PTY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만들고 각자가 법인의 디렉터로 공동 등록하였습니다. 도아조 씨는 주방을 맡아서 또 어떻게 씨는 카페 전체를 관리했는데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의 피드백도 좋고 또 단골이 늘어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 장부를 맞춰보면 꾸준하게 매상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어차피 지불해야 할 세금을 가능하면 미루게 됐는데요.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또 광고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 나가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도시락도 만들고 해서 수입을 늘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늘어나는 적자와 또 밀린 빚을 해결하기가 점차 힘들어만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씨와 도와줘 씨는 간판까지 바꿔가면서 치열한 카페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됐습니다. 바뀐 간판 이름 때문인지 매상이 좀 나아지나 했지만 다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을 갚는 데 급급해야 했고요. 또 순수입으로 흑자는 엄두조차 못 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빚도 빚이지만 세금과 또 가게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씨와 도와줘 씨는 야반도주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단골 손님인 노월이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러 오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씨와 도와줘 씨 이 두 사람은 노월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어떻게 씨와 도와줘 씨 두 분께서 카페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모든 비즈니스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네. 카페 비즈니스 또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두 달에 걸쳐서 다뤘지만 이렇게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인솔벤트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도저히 갚아야 할 금액을 못 갚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두 분께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잘되자 PTY 리미티드 법인이잖아요.
예.
파산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그러면 리퀴데이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인 뱅크럽시와 달리 리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상 시나리오 사연에서는 마침 노월이 변호사가 이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와서 바로 자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럭키한 상황이었는데요.
가능하면 카페에 아무도 없을 때 아마도 자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좁은 공간이라면 혹시나 옆에 손님들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 곤란할까 봐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도 비밀을 보장되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리코레이션이라고 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리코데이터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리코데이터가 등장하여 해당 회사 법인이 재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든 장부를 다 열어보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파산 관제인. 그렇군요. 잠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즉 인솔벤트가 아니라 솔벤트 지급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에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12개월 내에 채권단에게 모든 빚을 다 갚는다면 주주들의 결의안에 따라 회사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불능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빚을 다 갚으면 아무 때나 회사를 접을 수 있지만 지급불능일 때는 이렇게 리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인 회사를 접할 때 리퀴레이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리퀴레이터가 선택되고 회사의 디렉터의 결의안으로 회사가 지급불능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주주들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파산 관제인 리퀴레이터를 지정하게 되는 그런 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주 75% 이상의 동의로 리퀴레이터가 결정되면 리퀴레이터는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미팅들을 소집합니다.
아, 그리고 또 법원 명령으로 이 리퀴레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의 결과이므로 법원 명령으로 인한 리퀴레이션은 리퀴레이터가 채권자들의 미팅을 꼭 소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회사의 운명을 접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리퀴레이션이 마치게 되면 그 해당 회사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리퀴레이터의 통지하에 허락을 받고 해당 회사는 계속 경영은 리퀴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대보증을 또 한 경우도 있을 텐데 리퀴레이션이니까 이 무효화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게 되는 소위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리퀴레이션과 별개입니다.
아.
철저하게 보증인과 채권자들 간의 관계이니까요.
네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종종 디렉터들 분께서 그 입장에서 추가로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담보가 있는 채권들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 있는 채권자들이라면 모기지처럼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들을 말합니다.
네.
이들은 항상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봅니다.
네. 그러면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줄을 쫙 세워놓고 똑같이 N분의 1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쉐어홀더, 즉 주주들이요. 혹시 각각의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전히 빚잔 치료를 다 하고 남는 것을 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퀴레이터 비용까지 다 빼고 받아야 하니까 아. 현실에서 거의 받게 되는 경우가 적다고 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리퀴레이터가 파산 관제인답게 자산을 다 파악해서 청산을 다 하고 빚을 갚고 또 중요 미팅을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 그게 이제 큰 그림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를 접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든지 빚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다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네.
리퀴레이션이 아닌 voluntary administration을 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한 administrator가 해당 회사와 deed of a company arrangement라고 줄여서 독하라는 계약을 맺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정상화될 수 있는 확률은 26%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이번 달 파산 중에서 법인으로서 회사가 파산하는 절차 알아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개인 파산이 아닌 법인 파산 준비하시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궁금증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벌써 2017년 마지막 달이에요. 12월인데요. 12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또 알아볼까요?
예, 벌써 12월 달 다 됐습니다.
네. 자,
다음 달 12월에는 호주에서의 법인 파산에 들어가셨을 때 과연 디렉터들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영향이 끼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 생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룬 내용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말씀과 함께 저희 방송 내용을 인한 법적 지금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받으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코리안 SBS 들어오셔서 호주 생활법률정보 포스트 밑에 댓글로 관련사항 남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법무법인 데이비창 리갈의 장지윤 변호사와 함께한 호주 생활 법률 정보. 그럼 다음 달 12월에는 호주에서의 파산법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